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몇 시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부터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경제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한 번에는 다 못 끝날 텐데요. 오늘은 중국 경제 전체 규모랄까요?
네.
또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수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경제 영역 가운데에는 농업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간략하게.
네. 네,
그런 것들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현재 경제력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이 국내 총 생산 기준으로요. 그 나라 전체가 생산한 이 생산량 요걸 기준으로 볼 때에 중국은 이미 2010년부터 전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2018년 딱 돼서 경제 규모 총 생산액이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요. 13조 5천억 달러. 이게 이제 상상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렇게
숫자로만 이게 얼마나 많은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곳을 조금 뒤에 가서 이게 어느 정도 많은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은행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미 중국은 2014년부터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제1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액수는 미국은 지금 중국이 13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총 생산액이. 근데 미국은 이것보다 더 많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 나라 경제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달러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근데 중국에서 1달러는 미국보다는 더 많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물가가 누구니까요.
물가가 싸니까.
네.
그래서 생활 수준을 진짜 측정할 때에는 이 나라는 2달러짜리 나라야, 이 나라는 3달러짜리 나라야 이렇게 측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은 10달러 벌면 가난하지만 중국 사람은 예를 들어 10달러 벌면 살만하다. 중산층이 많다.
아,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구매력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조 5천억이나 되는 돈으로 중국인들이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새롭게 평가를 해보는 거죠.
GDP 이런 거 말고 구매력으로
그렇죠.
환산하면 중국이
액수는 똑같은데 구매력 기준을 적용했을 때 중국에서는 이 돈이면 굉장히 괜찮은 생활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을 만큼 중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달러로만 하더라도 이미 미국 다음이 바로 중국입니다.
네.
경제 대국이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그냥 빠르게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네.
가끔 막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럴
있는데
수도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이렇게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고들 있는 거죠.
그렇죠. 1978년도에 중국이 개혁 개방 시작할 때에 중국 총 생산액이 얼마였냐면 15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그 뒤로 한 6% 또는 10%를 꾸준히 성장을 한 결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조 5천억.
13조 5천억 달러가 네. 됐어요. 이게 현재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고요. 수출로는 미국을 앞섰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수입으로는 미국 다음인데 1978년 기준으로 그럼 몇 배가 성장한 거냐. 거의 1,000배 성장했습니다. 1,000배. 그러니까
네.
1978년 대대적인 개혁 이래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가 됐고 중국의 경제 수준은 1,000배 발전했습니다.
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일단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비약적으로 네네. 발전한 비결을.
전문가들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을 꼽아요.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한 겁니다. 이게 뭐냐. 사회주의 경제 제도라는 게 협동농장, 국영기업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배급 이런 건데 이게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 약점. 개인의 열성, 적극적인 노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국가에서 주는 게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히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이런 후유증은 중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가 모두 있었는데 중국은 이런 사회주의의 약점, 정치적 장애물을 그냥 개혁개방을 통해 벗어던진 것이죠.
네.
이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점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때부터죠. 그리고
네.
두 번째, 중국은 노동력이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너무 싸다 보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업, 소매업, 광산업, 뭐 철강업, 자동차 수없이 많은 산업들이 이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부터 중국은 이미 지난 100년간 부동의 1위였던 미국을 사실상 따라잡고 제조업 1위 국가가 됩니다.
네.
그게 벌써 2010년이에요. 이게 싼 노동력.
10년도 더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싼 노동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까지는 단순한 제조업을 중국이 미국을 앞섰는데
네.
2012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기술, 고급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서서히 중국이 미국을 앞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고급 기술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1위지만
네.
중국이 바짝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력이 싸다는 게 사실
네.
물건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싸다 보니까 이윤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 하나 팔아도
그렇죠.
그럼 그게 많이 남는 이윤을 다시 또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그럴 수 있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참 해서 급격히 발전하는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노동력이 얼마나 싸냐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기술이 잘 발전했느냐,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북한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항상
네네.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나오면 자본가가 다 가져간다. 항상 이렇게 배워가지고
네.
임금이 이렇게 싼 게 기업의 발전하고 연결된다라는 그 이해가 좀 떨어지실 것 같다.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력이 좀 싸면
네.
아무래도 자본가만 돈을 버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그렇죠.
그 나라의 경제가 부강하게 되고 그 기업도 돈을 벌게
그렇죠.
되는 계속 겁니다.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계속
그렇죠.
투자를 하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역시 경제는 그것이 공장을 만들든 물건을 만들든 그런 원료를 사든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자본.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 돈을 모으는 방식이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주식. 쉽게 말해서 기업소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할 때
네.
처음에 공장 짓고 물건 원료 사서 그걸 만드는 기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한 돈을 뭘로 어떤 방식으로 모으냐면 주식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만들어서 팔 텐데 내가 주식을 100주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돈이 될 것 같으시면 저희의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 괜찮은 사업이고 돈이 좀 될 것 같다 판단이 되면
네.
그 주식을 삽니다.
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나중에 물건 만들어서 이윤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이윤을 분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주식이에요.
네.
중국도 똑같이 이 전 세계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주식 거래소, 주식 회사들을 과감히 만들어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주식 거래소를 중국 곳곳에 설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하이, 홍콩 그리고 선전의 주식 거래소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돈을 전 세계인들로부터 조달을 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지금 현재 세계 10대 주식 거래소 가운데 3개가 바로 이 거래소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상하이 거래소, 홍콩 거래소 그리고 선전 거래소
네.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요인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노동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제 성장이 가능했는데도 중국 지도부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우리가 경제를 더 발전시키려면 기술이 중요하다. 이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발전 전략을 짤 때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 같은 걸로 물건을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 이걸 선도하는 국가가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나 미국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걸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보다 시장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이 전자상거래의 40%는 중국입니다. 중국.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중국인들이 이 전자상거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미 전 세계 전자상거래 절반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차량 제조업, 이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선도 국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대단히 적절했고 그에 따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라도 부강해졌지만 또 그 안에 개인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다 보면 부자가 늘어요. 2018년 기준으로요. 중국의 억만장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였어요.
북한에 있을 땐 백만장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백만장자, 억만장자 다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저도 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국제적으로 볼 때 자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모았을 때 10억 달러를 넘어가면 억만장자라고 하고요.
10억 달러면 예. 한국 돈으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배 정도 해야 되겠는데요.
아, 1000배요?
네. 그 100만 장자 하면 100만 달러래요.
네.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한 10억 원 정도 되네요.
아,
100만 달러면.
네네.
그러면 1000만 달러면 100억 원이죠. 1억 달러면 1000억 원. 10억 달러면
1조가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억만 장자는 정말 큰 부자고요. 100만 달러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숫자를 볼게요.
저희가 이거 숫자가 헷갈리는 게 이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맞아요. 가져본 적이 없네요. 자, 근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 네. 2018년 기준으로 이른바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정말 상상하기 힘든 부자는 658명입니다.
와.
자, 그리고 네. 10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이른바 100만 장자는 350만 명입니다. 350만 명.
네.
그러니까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0억 원 넘게 가진 사람은 350만 명 정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100만 장자, 억만 장자는 많은데 1인당 GDP는 전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중국의 순위가 72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도시 말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가난한 낙후되어 있는 이런 현실은 중국의 두 얼굴 같아 보입니다.
네. 네, 중국의 경제발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전 세계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8년 이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발전을 평가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81년 개혁개방 막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의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느냐. 1.9달러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요 비율이 당시 중국 전체 인구의 88%였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가운데 열의 아홉은 하루 소득이 1.9달러도 안 돼요.
네.
근데요, 2013년 이제 개혁개방에서 성공한 이후에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그 당시에는 90%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몇 프로나 될까요? 1.8%.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돈으로 사는 사람은 2명도 안 돼요.
아, 완전히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중국 인구 가운데 8억 명이 절대적 빈곤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세계은행의 통계 기록을 보면요.
네.
이제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사람을 극빈층 이렇게 분류해보자는 거예요. 극빈층이 1990년과 2013년 사이에 그전까지는 7억 5천만 명이 극빈층이었는데 지금은 2,500만 명만 극빈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의 결과다. 역사적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개방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정말 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중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됐다 이런 말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까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고 특히 제조업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가 발전하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주로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물건 만드는 걸 흔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하면 공장을 떠올리다 보니 중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
네.
같은 나라가 됐다 이런 뜻이죠. 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중국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 노동력이 주로 농촌 출신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여름에 일 끝나고 일이 없었을 때
네.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네.
노동자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농민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너무 싼 임금으로 일을 해요.
아.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 국가가 된 데에는 바로 이 농민공들의 역할이 막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농민공이 너무 싸다 보니까 중국의 공장들만 이 발전을 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미국, 유럽, 옆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이게 제조업 강국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일본 사람, 유럽인, 미국인은 임금이 너무 비싸요.
네.
중국 농민공에 비해서 막 10배, 100배 비싸. 그러니까 그 공장들이 그 나라에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워서 아예 중국에서 생산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으로 정말 전 세계 수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갔던 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다 이런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뭐 북한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물건 쓰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중국 물건이 아닌 게 없어요.
맞습니다.
북한만 네.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많은 물건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창기에는 주로 네. 중국 기업 중심으로 이제 막 그렇게 제조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산 능력이나 기술이 뒤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가지고 조잡하고 품질도 떨어지는 때가 있었는데 전 세계 그 기업들, 최고 선진 기업들이 중국으로 직접 가서 공장을 세우고
네.
거기에서 기술까지 다 들여보내서 생산을 네.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나 차이가
네.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우면서 또 중국에 얻게 되는 그 기술력을 전수받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중국 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은 어떠냐? 세계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중국의 농업 분야도 발전이 네. 아주 크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 경제 여러 분야 가운데 오늘은 농업 부분을 잠깐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중국의 곡물 생산량부터 보죠. 중국 농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곡물 총 생산량은 6억 한 7천만 톤 정도 됩니다. 2021년도 6억 5천만에서 6천만 톤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북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북한이 현재 1년에 대략 400에서 450만 톤 정도 곡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인구를 보면 북한의 인구를 2,500만으로 볼 때 중국이 북한 인구의 한 50배 정도로 많습니다. 한 3억, 14억 정도 되니까요. 근데 그럼 곡물 생산량은 몇 배가 많은가? 인구는 50배 많잖아요.
네.
근데 곡물 생산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한 400에서 450만 톤이고 북한이
네.
400에서 450만 톤이고 중국이 6억 7천만 톤이니까 150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50배 많은데
네.
곡물 생산량은
대비,
150배 많아요.
인구 대비 한 3배가 더 많은
그러니까
거네요.
북한보다 생산량이 3배가 더 많은
그러네요.
것이죠.
네. 네,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곡물 가운데는 중국인들이 주로 먹는 곡물은 어떤 건가요? 쌀인가요?
일단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 하면 3개입니다. 옥수수 2억 6천만 톤 정도
네.
되고요. 벼 2억 1천만 톤 정도가 네. 조금 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밀 1억 한 3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수와 쌀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북한에서도 중국산 뭐 쌀, 옥수수, 밀가루도 중국산 다 먹거든요.
네.
옥수수와 쌀 생산량이 많은데 중국의 쌀 생산량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벼의 생산량은 2억 1천만 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쌀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순위를 좀 말씀드리면 1위는 중국입니다.
네.
2위 인도. 3위 인도네시아, 4위 방글라데시, 5위 베트남 순서인데 재미있는 게 그거예요.
다 동남아인데요?
네, 그렇죠.
동아시아인데요?
쌀이 보면
네.
쌀을 먹는 나라가 아시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쌀을 보면 쌀이 자포니카 종이라는 쌀과 인디카 종이라는 쌀로 나뉜답니다. 좀 어렵지만 자포니카 종이라는 것은 보통 일본 쌀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동글동글한 우리가 먹는
그렇죠.
쌀인 거죠.
짧고 동글동글한 네. 거. 그리고 쫄깃쫄깃한 거, 찰기가
네,
있는
맞아요.
쌀. 이게
네.
일본 쌀 자포니카 종이고요. 인디카 종, 이건 이제 안남미라고도 부릅니다.
북한에서 알랑미라고 하죠.
그렇죠. 알랑미. 네. 좀 길쭉하고.
네. 푸석푸석하고.
푸석푸석. 찰기는 좀 떨어져요.
맞아요.
길쭉한 네. 거. 자, 이 일본 쌀, 자포니카 종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주로 먹어요. 동아시아에서 주로
네,
먹고요.
네.
그 다음에 안남미, 인디카 종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주로 먹습니다. 근데 전 세계 쌀의 90%는 무슨 종일까요?
자포니카? 아닌가요?
안남미입니다.
어머, 그래요?
90%.
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와 기타 인도 지역에서 먹는 이 쌀이 전 세계 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자포니카종, 한국, 일본, 중국에서 이 사람들만 주로 먹어요.
아.
이게 10% 정도입니다. 근데 왜 중국이 1위가 되느냐?
네.
인구가 압도적이에요. 아, 중국의 인구가
생산해서 자기네가 다 먹는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쌀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도 수출을 거의 안 합니다. 다 내국민들이 먹어요. 아,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아 정말 이게 우리 중국 경제 얘기할 때 중국은 연필 하나만 팔아도 그렇죠. 13억 개를 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정말 이 인구가 많다라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네. 이미 그 잠재력이 전 세계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이 한국도 진짜 기술 발전 이런 건 되게 빠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인구가 작으니까 안 그래도 작은 나라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네. 그렇죠.
합쳐져서 7천, 8천은 돼야 되는데.
근데 한국이 5천만이고 북한이 2,500만이잖아요. 네. 한국이 5천만도 전 세계에서 인구로 보면 작은 나라는 또 아닙니다. 중간 정도, 중상위권으로 네. 꽤 큰 나라에 속해요. 근데 둘을 합하면 7,500만에서 8천만 그렇죠. 되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가 됩니다. 네. 그렇게 큰 나라는 유럽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경제 잠재력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국의 경제 얘기하다 보면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은데요. 중국 경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많은 얘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조항조의 노래입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